예, 오늘 아마 은혜의 한삶 거의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 신앙에 어떤 힘을 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더 알고 또 누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 더 보여서 어떻게 그러면 살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의한 삶을 뭐 은혜가 부어져야 은혜에 의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은혜가 풍성히 부어졌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사람들이 먼저 감사부터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오늘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은혜구나라는 것을 더 이제 점점 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뭐가 은혜인가 하면 실제의 삶에서 죄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 아주 성실히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결과가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거 봐라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요. 너가 더 부족하잖냐? 뭐 이런 식으로도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의기소침하기도 하고 그런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오늘 초점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원래는 8장 1절이 초점입니다.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게 초점입니다. 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실수하고, 뭐 살아가는데 실수하고, 이렇게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은혜라는 걸잘 알고 나면 진짜 여러분이 빨리 털어내고 일어납니다. 또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 은혜를 잘 모르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새 언약 아래에서 주어지는 복이 넘칩니다. 이 언약의 조건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놨습니다. 모세율법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만큼 복을 받아요. 모세율법. 왜? 그때는 행위의 조건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만큼 결과가 옵니다. 근데 은혜의 언약은요, 그냥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차원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는요, 하나님과 관계해서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 은혜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부터 여러분이 정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선과 자신이 착하게 사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옛 언약의 문제점을 발견하시고, 문제점을 아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새 언약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거예요. 자, 구약은 뭐라고요? 보기에는 반듯해요. 법률을 딱 해서 의뢰를 지켜. 그럼 내가 이렇게 대가를 줄게.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흠이 있다는 거예요.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지켜요. 그래서 그 흠을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봅시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이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저 언약이 뭐예요? 모세의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이 문제가 없었다면 둘째 언약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그 언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언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지요?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있으면 저 첫 번째 언약이 아주 좋아요. 우리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킬 능력이 없는 자에게 기준을 제시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자, 예수님, 주님의 순종 덕분에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묵상해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세상 사람들은요.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건 그냥 말뿐이죠. 많은 경우. 정말 중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이게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인가 하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깨닫고 그 지혜를 얻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누구도 율법을 완벽히 지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탈출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제사제도라고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도전했지만 사실은 아무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그머니 제사제도를 넣어놓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지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제사 덕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었는데, 자, 그 다음 보면, 심지어 제사의 시간이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전 9시고요,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언제예요? 오전 9시고요. 저녁 제사는 오후 3시예요. 그 시작과 끝을 딱 주님이 해결해 놨어요. 그 타임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사들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숨겨져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옛 언약 아래서도 예수님의 덕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죠. 그들이 드렸던 제사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었다면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물론 그들이 율법을 어느 정도는 지켰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상숭배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살인 이런 것 중죄를 저지른 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일부만 그랬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은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하면 마음을 봐요. 행동도 보지만 마음을 봐요. 그래서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그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 기준으로 갖다 대면 아무도 통과할 자가 없어요. 그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래요. 어떤 사람들이. 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네. 마음으로까지 십계명을 완벽히 지킬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대들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이러면서 나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계명을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 쉽게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선을 하거나 규정을 지켜서 복을 얻으려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려는 이런 모든 노력을요. 다 잠재워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그 높은 기준을 분명히 이 땅에서도 보이셨어요.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땠가 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요까지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해놨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그 법을 지켜요. 그 밑에 사람들은요? 평민들은 못 지켜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고 평민들은 뭐라고요? 죄인이라 불렀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들은요, 저 감옥에 갈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빼고 나머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지키면 돼요. 요거예요, 요거. 이래놓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걸 정말 지켰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만일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래서 저대로 하면 다 불구자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율법은 이 모세 오경과 그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은요, 사실은 거울이에요. 지금도 뭐 성경이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자, 거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9절, 2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게 뭐예요? 율법의 통치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내가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이런 뜻이죠.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성경에 구약서부터 저렇게 딱 나와 있어요. 자, 이 구절에는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의 목적은 만민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요. 그래서 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사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구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또 하나님 뭘 말씀하는가 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도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드러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했습니다. 자, 율법이 없었으면 자기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율법이 없을 때는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은, 십계명하고 구약의 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이 십계명을 달달 외우고 구약의 법을 다 외운다 합시다. 그러면 죄를 이기나요? 그냥 법 조문만 외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십계명은요, 죄를 억제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냥 십계명은 그냥 법률 조항이에요.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사망이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법이 우리를 도와서 죄를 못 짓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건 있겠죠.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심판이 두렵네. 아니, 손 찍힐까봐 겁나네. 눈 뺄까봐 겁나네. 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됩니다. 왜? 이 속에 근원이 썩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십계명에서는요, 죄를 억제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도 저도 그랬어요. 보통 교회 그러죠. 자, 어느 교회를 가든지 십계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우리 교회는 지금 별로 잘 안 가르치잖아요. 그죠? 예. 잘 안 가르쳐요. 예전에는 저는 열심히 가르쳤어요. 막 외우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학생들하고 외우라 별로 안 하죠. 예. 근데 외우는 게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금 하니까 그러지. 하여간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외우면 자기 한계를 얼른 보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십계명을 잘 몰라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자꾸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범죄야. 이거 하면 큰일이야. 이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왜? 그렇게 해야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강력하게 가르치고 강조해야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요, 여러분 감옥에 가보세요. 감옥에 한번 가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매일 그 구속 상태 있고요. 그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교화를 시켜요. 하지 말라고. 근데 안 합니까? 더 배워서 나와요. 새로운 기법을 배워서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 많이 가르쳐야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성경은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도리어요, 뭐라 그래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나와요. 율법을 알면 죄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요,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죄를 부추겨요. 그래서 탐심을 일으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을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에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랬더니 이 속에 탐심이 막 자라는 거예요. 도리어 탐심을 막 제동이 걸 수가 없어. 예전에 그런 소리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몰랐어. 내 속에 탐심이 있는지 몰랐어. 자, 법이 주어지면요, 인간은 이 속에 중립이 아니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요, 그 법을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어기든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성향이 드러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에 말썽구리 꼬마들이 이렇게 유리 온실이 되어 있는 이 동네에 살아요. 그 길거리 지나가고 있어요. 꼬마들은요, 온실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냥 놀아요, 그냥. 그런데 어느 온실에 이렇게 써 있어요. 깨지기 쉬운 유리니 돌을 던지지 마세요. 돌을 던지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하겠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해요. 야, 한번 해보자. 진짜 깨지나? 해요. 자, 그래서 꼬마들이요, 이 글을 보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요, 돌을 집어들어요. 그리고 쑥 던져요. 그래서 깨집니다. 오, 진짜 깨지네. 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요 얘기 없을 때는요, 거의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글을 보니까, 어? 한번 해볼래? 여기 나와요. 그래서 꼬마들은 이전에는요, 온실들을 그냥 지나쳤지만 지금은요, 그 온실 앞에 사고를 쳤어요. 왜 그래요? 법이 주어지니까. 이 속에 이 반대하고자 하는,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이런 본성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의 효과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의 효과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어? 한번 해볼래? 이게 뭐라고요? 이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걸 어기고자 하는, 이걸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심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육신을 부추기고요, 바울의 말처럼 온갖 탐심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 율법을 자꾸 읽으면 어떻다고요? 자꾸 읽으면 이 속에는 어떤 게 일어난다고요? 겉으로는 눌리지만 이 속에는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볼까 하는 것이 더 올라와요. 더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딱 열리면요, 그 실행해요. 아주 무섭습니다. 뭐 할 때요? 여기 타락했을 때. 속성이 타락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조금 전에 그 동네 꼬마 아이들 얘기해. 이게. 율법이 없을 때는요, 그냥 무관심했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니까 도전한 거죠. 자, 율법에 따르면요, 죄가 되살아나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율법은요, 죄를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요.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봐라, 너 사망이다. 그렇게 이끌어가요. 너 그랬지? 너 사망이야. 너 죽었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이것이 마귀가 틈만 나면요, 율법주의자적인 음성으로 우리를 비난해요. 너 이거 못 지켰지? 하나님 앞에 너 끝났어.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자꾸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못한 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기억 안 나나요, 여러분? 못한 것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한 것이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낙심돼요. 에이, 난 틀렸다. 에이, 난 틀렸다. 가능성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율법과 계명을 들먹이면서요, 우리의 흠을 계속 지적을 해요. 뭐라고요? 봤지? 너 하나님과 교제할 자격이 없어. 너 따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겠다고? 야, 꿈깨라, 꿈깨.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저게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계속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을 기억하면 계속 그걸 들춰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쉽게 말하면 의기소침해져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준인데 우리는 못 지켜. 그리고 율법을 알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더 어기려고 덤벼들어. 근데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더 어떻습니까? 확인사살을 해. 이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귀는 율법을 사용해서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마음이 떨어지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요. 모처럼 좀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딱 공격을 해요. 너 현지 봐라. 하나님 너 같은 거 인정해 주겠냐? 율법이 이렇다. 딱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아이, 나 같은 게. 그래서 그냥 포기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죠. 왜? 은혜가 있어야 우리 죄를 떠나는데, 은혜가 없는데 계속 죄 짓는 환경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은 쓸데없는가? 율법은 나쁜 건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저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저게 뭐예요? 율법이죠. 자, 저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웠다는 거예요. 지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골로새서를 받아 읽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세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라고요? 이 율법의 법조문이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들었던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의 조문을 지원했다고요. 우리에게는. 그에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의 조문으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의 조건으로 제시해요.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조문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율법으로 도전하려고 그러면 제시해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미 증서를 다 지우셨대요.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그 이상한 것도 나왔더라고요. 택배 오면 뜯어내기 귀찮으니까 뭐 이 쓱쓱 지우면 싹 뭐 완전 백지가 되더구만요. 뭐 그런 저기 지우개도 있더구만요. 액체를 된 게. 예. 그래서 하나 살까 그러다가 뭐 택배 많지도 않은데 그걸 손으로 뜯지 이랬습니다. 예. 또 비싸긴 왜 그래 비싸요 그런 건 또. 예. 자. 그래서 저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대. 그 다음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저게 뭐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사단의 세력들을 말해요. 그 사단의 세력들이 뭐 한다고요? 율법의 조문을 가져와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이 지워졌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저놈들이 가져와서, 이 어둠의 세력이 가져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지워졌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어? 너 가져왔냐? 그 하나님은 내 건 지웠어. 이러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저게.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야, 너 아침에 욕했지?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우리 교회에 올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맞아. 이러면서 내가 무슨 예배 드리러 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 오겠죠. 내 마음이 딱 내려지겠죠. 예. 근데 진리는 뭐라고요? 저 율법을 조문을 다 지워버렸어. 주님이 누구에게? 내게 해당되는 건 다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사단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그래 주님이 다 지웠어. 내가 실제는 그랬지만 주님이 다 지웠어. 해당 안 돼.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그놈들에게 구경거리를 삼았대요. 무력화해서. 저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요. 개선할 때 전쟁터에 나가서 개선할 때 어떻습니까? 왕들을 적군의 왕들을 끌고 와요. 장수들을 묶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개선할 때 다 엎드려 놓고 목을 밟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시민들 앞에 보여줘요. 그게 구경거리예요. 쉽게 말하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붙들렸어. 붙들려가지고 묶여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밟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승리했다. 그 얘기예요. 자, 봅시다. 율법이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율법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공중권세 잡은 저 녀석들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제시하면 어떻게 해요? 저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제시하라고요. 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시라고. 이게 은혜에 한 삶이에요. 이런 게. 은혜에 한 삶 이래 했으면 뭐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안 왔더라면 저와 여러분의 평생 저 죄목에 걸려들어서 제대로 얼굴 펴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이 대신, 우리 대신 고난을 지시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조문을 다 지워버렸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저와 여러분을 와서 공격해서 뭐라 할 때 간단히 거부해요. 그래 떠나가. 주님이 다 지웠어. 그 율법 나 해당 안 돼. 나는 은혜의 법이 해당돼. 끝이에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마귀와 그 쫄개들은 완전히 무장해제됐어요. 무장해제됐다는 건 뭐예요? 무기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마귀와 그 마귀는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해요. 그게 무기예요. 그런데 그 전략이 이제는 무용지물 됐어요. 마귀가 신약 아래 사는 성도들을 율법으로 비난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놈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했어. 그냥 은혜를 입었어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잘 뭐 선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주님이 대신 담당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저촉되는 걸 다 해제시켰어요. 용서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율법을 가져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제시하면 뭐라 그래요? 야, 주님이 용서했어. 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이제 자유하게 됐어요. 예,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는 모양인데, 과거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제가 시골에 시골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뭐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그 부흥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살기 어려우니까 임신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낙태를 했어요. 뭐 거의 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 속에 이렇게 자매님들 어떤 분들은 그게 있어요. 속에. 해마다 그거 부흥회 때마다 회개하는데 또 걸려. 근데 사실요, 저 진리 알면 끝나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자유케 되는 길이라고요. 이런 게 한 예예요. 그러니까 그거 비슷하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실수로 인하여 정말 이렇게 한이 된 어떤 영역들을 그거 주님이 다 지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놓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계속 율법을 제시하면 그게 걸려들어요. 자유를 하지 못해. 그래서 그 진리를 몰라서요. 마귀한테 당해요. 마귀는 율법의 그 화살로 계속 쏴대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죠. 근데 저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으로 딱 막아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아무리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도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율법이. 그래서 문제입니다. 저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거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지적해 주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화장을 하겠지요. 화장을 안 해. 거울이 대신해 줍니까? 거울이 지워줍니까? 안 지워지잖아요. 그 여러분이 지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다만 우리의 하자가 있는 것만 보여주지 우리의 하자 있는 걸 도와주지는 못해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거울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거울은 기능을 충실히 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은 단지 자신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율법도 그래요. 자, 그래서 율법은 완벽한 하나님의 거룩과 의, 선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불완전한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거울로 때를 닦을 수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어요. 죄를 가르쳐주지. 죄가 뭔지를 알려주지 제거를 못해줘요. 자,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저게 바울의 고백인데 뭐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바로 살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순수하고 신령한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바울은요, 율법이 자신의 악한 본성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분명히 저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율법의 박사야. 근데 율법이 전혀 자기의 악을 누르는 걸 못 도와줘.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끌어내리지 않고 순수한 형태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바울처럼요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 율법은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가라고 말했다는 점을 보시고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내 자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물으면서 답을 내렸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예요? 누가? 주님밖에 없다는 거지. 저에게. 자, 그래서 해답은 십계명이 기록된 그 차가운 두 돌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했잖아요. 그게 전혀 힘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뭐예요? 예수님만의 해답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해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접한다든지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 그게 해답이라고요. 자, 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죄가 없는 것처럼 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이겨요. 자, 무슨 구조인지 알죠? 자, 우리가 율법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분이 엄청난 은혜를 내게 준 걸 알아요. 그래서 야, 정말 주님이 전부네. 정말 주님께 감사하네. 정말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돼. 주님이 정말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셨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힘을 얻어요. 기쁨이 넘쳐요. 생명이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붙들고 누구한테로 가요?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죄를 미워하게 돼요. 누가요? 은혜가 여기 부어지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죄를 싫어하게 돼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죄의 항목을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그것만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도전해요. 절대 못해요. 근데 그건 내려놓고요.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정리했으니까 너 담대하게 주님 하나님 찾아. 이거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예요. 찬양하며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은혜가 오면 어떻습니까? 내게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생명이. 그래서 죄를 이겨요. 이게 신약의 법이에요. 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로워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웠어요. 그래서 의롭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누구든지 구약의 사람도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요. 신약의 사람도 누구든지 나가야 돼요. 이거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죄를 지웠기 때문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치렀고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감당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까지는 없애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다 죄는 용서해줬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열어놨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뭐예요? 아직 악한 마음이 있고 어떻다고요? 생각은 있어요. 또 생각이 주어져요. 마귀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것마저도 우리가 진리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부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잃고 있는 한 바울처럼 유혹과 약한 악한 탐심, 악한 생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예수님 용서했대, 예, 됐네.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맞아요. 근데 내가 더 뛰어넘어야 돼요. 왜? 아직도 내 속에 악한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거기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롭게 됐지만요.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흔들려요. 왜?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바울은 이 사실을 꺼리낌 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뒤에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죄를 억제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았다. 그러니 다신 죄 짓지 마.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못 태어나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오! 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더 달려나가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고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안 나가면 악한 생각이 계속 떠오르죠. 자, 그래서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선포해야 돼요. 이게 죄를 지금 이기는 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자, 이런 유혹과 악한 탐심, 악한 생각에 대한 해법은 바로 로마서 8장에 1절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해답이에요. 자, 사단은 계속 우리의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악한 탐심을 불러일으켰고 너 요짓했지. 너 하나님께 지저분하잖아. 하나님 너 같은 거 받을 수 있어? 이렇게 공격을 해요. 자기가 기억시켜주고 자기가 그것을 던져놓고는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그것을 붙잡으면 영락없이 정죄를 해요. 이게 사단의 전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대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유혹과 악한 생각을 공격을 받아요. 그때마다 이 진리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해야 돼요. 그놈을. 자,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맴도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악한 생각이 막 떠올려도 어떻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러면 악한 생각해도 된단 말인가? 이제 이런 문제 좀 문제가 달라져요. 악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악한 생각을 계속하면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죄를 따라가요. 그거는 문제가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고 살면서 죄가 삶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얘기는 수없이 듣죠. 근데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거는 여러분이 놔두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못 짓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악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가고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행동으로 발전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유혹이 밀려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답게 살아야 돼.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고백해야 돼요. 자, 유혹의 순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는 자신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 모든 유혹을 이기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철통같이 감싸줘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유혹을 느꼈다 해도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혹을 이겨요. 이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대적하는 거예요. 야, 그거 틀렸어. 주님이 죄 없다 그랬어. 다 지웠어. 그리고 너는 주님 앞에 무장해야 되겠어. 율법? 그 우리 저촉되지 않아. 내가 행동 잘못했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가 다 해결했어. 율법은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공격해야 돼요. 자, 파괴적인 습관에서 해방된 사람들, 이게 이런 간증들, 책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간증들 들으면 처음에는요, 그들도 방법을 몰라서요, 죄의 굴레 속에 허덕였어요. 근데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올라올 때 그 의의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체한 거예요. 자, 그 결과 차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이 이제 믿어졌어요. 예전에는 내가 의인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믿어볼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자꾸 진리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어? 맞아. 예수님이 그랬잖아. 의인이라 그랬잖아. 예수 믿으면 의인이라 그랬지. 맞아. 내가 의인이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현재 느끼고 있는 유혹으로부터 내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마침내요, 그 모든 심지어 중독에서까지 해방돼요. 중독에 걸린 사람 보고 야, 하지마, 하지마. 절대 안 돼요. 그게 할 수 있었으면 벌써 그 전에 끝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그 사람. 그래, 이겨내요. 그래서 은혜가 이겨내는 게 뭐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꾸 인정하고요. 내가 의인이라는 걸 선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선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선포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흠 많은 자신까지도 우리 자신까지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죄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죄를 짓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아, 이 말 진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전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아요. 마귀가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이미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고요. 구주를 영접한 뒤 하나님은 부활하사 우리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흠없이 깨끗하시니까 우리는 눈처럼 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사랑하시고요. 잘해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뒤에 이제 간증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진리 하나를 제대로 안 덕분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기적적으로 올라왔던 어떤 사람의 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뭐 긴 건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 같은 천하의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끈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문제아에서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서서히 변화시켜 주셨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하루아침에 변한 건 아니에요. 아직 아기 신자일 때 여전히 예수간에 고개를 쳐들고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제 안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됐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니 저게 길어요. 사실은 저게 설명할 내용이 많아요. 저게 뭐라고요? 의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자꾸 싸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 안에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됐고요. 은혜가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지 몰라도 점점 열매를 맺히면서 이제 서서히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한 삶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는지 압니까? 자,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인 알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대답하자 주님이 또 이렇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렇게만 얘기했다면 저게 율법이에요. 근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저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 질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얘기했어요. 은혜를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를 엄청 받았어. 죄 절대 안 지어요. 지을 마음이 없어요. 저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십계명은요, 아무리 거룩하대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죄를 억누르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는 억누를 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이걸 깨달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의인이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런데도 또 죄졌어.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야, 널 정죄하지 않아. 가, 죄짓지 마. 이게 은혜야. 너는 내 은혜를 베풀었어. 또 넘어졌어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또 그렇게 해요. 저걸 알게 되면요, 죄를 이겨요. 저 은혜의 법칙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자꾸 생각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꾸 묵상하시라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붙드시고 어둠의 세력이 공격할 때 막아서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